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2020년으로 우주시대입니다. 우주선 타고 다니는 2020년 첫 주에 오후 모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주기를 이렇게 주신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잘못한 것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주에, 그 주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또 다음 주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크게 봐선 또 1년 단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저나 여러분이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내가 좀 게을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건 일단 이제 다 접어 놓으십시다. 오늘부로 또다시, 물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임원섭 형제님의 시처럼 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안 넘어집니다 약속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해 볼 테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올해의 2020년의 이 오후 모임, 이 모임에도 내가 성실하리라. 이 모임에도 내가 정말 떼어놓고, 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체들과 송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리라, 이런 각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게 맞겠지만, 예. 그래서 아예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지체들이 간증하실 때, 저는 이런 게 조금 변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발전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 저로서도 굉장히 좀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눈에 띄게 확확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자라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지체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 삶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저는 감사하고 저는 참 기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정말 저로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적극 활용하시고 저를 그야말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서시기 위해서 제 어떤 것이 필요하시면, 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시든지, 저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시든지, 저의 어떤 성경 지식이 필요하시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든지, 어떤 경우 에든지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쁘고, 저를 밟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를 조금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부분에선 저희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앞부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난과 위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지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중보기도가 성취될 때 그 성취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나 혼자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10명의 지체들에게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몇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11사람이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딱 받아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한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열 사람, 열한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 나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어떤 문제는 본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중보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이 12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시나요? 단순함이라는 단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뭐가 들어오시나요?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제가 오늘은 그 네 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조금 잠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단순함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단순함은 영어로는 simpli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다 그러죠? 심플하다. 우리 그 simpli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순하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주로 단순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단순한 자는 이 나쁜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몇 구절만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성경의 그 단어들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이것이 내가 뭐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특별하게 뭐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내 기초가 탄탄해지는 문제인 거예요. 자, 단순함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잠언 14장 18절을 먼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단순한 자는 뭘 상속한대요? 어리석음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자가 어리석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단순한 자가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보시면 잠언 8장 5절입니다. 잠언 8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A는 B이고 C는 D이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올 때 A와 뭐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C, B와 D예요. 그럼 여기서 단순한 자와 뭐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를 깨달으라와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기도 쉽고 또 그 임팩트도 강하게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자는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단순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단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마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시편 19편 7절을 보시죠.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이것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IQ가 높아도 어리석은 자,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캄캄한 어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했어도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고 그 빛이 그 단순한 자를 명철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단순한 자는 분별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런 건 제가 읽겠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보고 미리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 벌을 받는다. 단순한 자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에 나서야 되는지 안 나서야 되는지,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계획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재앙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딱 보면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딱 보이는데, 그런데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에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보고 미리 숨는데 단순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는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또 그런가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걸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네.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분별이 있게 될 때 이렇게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단순한 자는 또 민감함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시작할 때 이 잠언을 주는 목적이 뭐냐를 쭉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는 민감함이 없어요.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민해요. 그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나가는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딱 그게 그 희미한, 다른 사람에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칼날처럼 탁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게 옳다. 이런 게 탁 칼날처럼 탁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자에겐 있는 이것이 단순한 자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순하다는 것이, 단순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단순하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명철이 없고, 민감함, 예민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심플하다고 할 때 사실은 그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세 번이 쓰였는데, 단순하다는 말이, 이게 전부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확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붙어있는 마음, 이 마음인 거예요. 이건 좋다는 거예요. 이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단순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선과 악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잠언에서의 단순함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보니까 이 단순함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런즉 우리에게,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어떤 은사, 선물들을 쭉 나열하는데,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아,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단순함은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그렇죠?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주고 끝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행위로서 내가 주는 것이면 주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을 깔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건 좋은 단순함인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깔리지 않은 마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제 단순함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서 생활할 때 난 복잡하게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단순함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단일한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닌 단일한 마음. 이 표현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종들이 주인에게 단일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원리를 따르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단일한 마음으로 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리스도께 대한 단일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2편에 1절과 2절에 이제 또 이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이 이제 요런 구절을 통해서 조금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 2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자, 거기 신실한 자들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마음에 반대되는 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역대기상 12장에 또 이 이제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역대기상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총대 거꾸로 매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아군을 향해서 이렇게 총구를 겨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즉 충실한 자, 그렇죠? 충성스러운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데, 대장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두 마음을, 그러니까 이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다. 얼마나 참 너무 참, 참 뿌듯한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다.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이 노찬이는 또는 영민이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줄 아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정말 굉장히 뿌듯한 일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간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이루어질까? 아닌 것 같아. 이루어질 것도 같고 아예 하나님 이거는 이런 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귀도 얇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뭘 해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 사람의 결혼 생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 사람이 맞을까? 결혼 20년 차인데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 그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다루기가, 친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마음, 단일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마음에 불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니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아니 그럼 밀고 나가셔야죠. 왜 계속해서 들여놓으려고 했다가 발 뺐다가 한 발 들여놨다가 다른 발 또 저쪽에 담궜다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도 조금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단일한 마음을 품어보십시다. 예, 주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단일한 마음을 품으세요. 예. 자꾸 그 의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맞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데려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갖다 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주신 사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예. 예,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예, 올 한 해는 그래 아, 어쨌든 이 사람과 함께 가자.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예,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분명한 어떤 사인, 네가 옮겨야 되겠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있으라고 주신 교회가 맞으니까 그 마음을 확정하시고 같이 하시고 가정도 꼭 그렇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네 개를 다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게 말이 많아요. 말이 이 제가 그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격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능 중에 가장 소중한 재능은 한마디면 될 때 두마디 하지 않는 재능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새기고 사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